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 함께 제사장들의 성읍 농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번 주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겉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실속도 제대로 차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기 때문에 알맹이도 꽉 찼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사울왕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자,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났냐면 제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 처음 찾아왔던 분들이 누구죠? 형제들과 부모님,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혹시 가족이 나와 함께 있다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아버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겠다고 갔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모압 땅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 땅일까요? 다윗의 할머니가 어디 출신인데요? 그렇죠.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보아스와 결혼했던. 그래서 할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모압의 왕이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 그리고 부모님들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요새를 허락해 줍니다. 거기에 머물렀다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6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여러분, 손에 단창을 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손에 뭘 들었습니까? 무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공포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필 사울왕이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가 뭡니까? 무화과나무예요. 그렇죠? 그럼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통해서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 부알세바까지.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단 지파가 땅을 받았던 곳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부엘세바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사막이 시작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사막, 광야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라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셀나무라는 것이 어디에서 자라냐면 사막,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자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러면 지도를 하나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최북단입니다. 땅 왼쪽을 보면 서쪽을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 기브아라는 곳은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기브온과 아주 가까운 곳에 기브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부엘세바는 어디 있습니까? 부엘세바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의 최남단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셀나무는 어디서 자라는 나무라고요? 부엘세바 밑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죠. 지금 사울왕이 기브아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북쪽의 산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저 남쪽의 사막에 사막 기후에 적당한 나무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 나무가 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나무를 갖다 심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울 왕이 부엘세바 사막에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를 의도적으로 기브아에 심어놓고 그 아래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울 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겨주고 싶길래 에셀나무를 굳이 심어놓고 그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에셀나무를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돼요. 성경 구절을 하나 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에셀나무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필이면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라는 거죠. 자, 우리 에셀나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허벌판 광야에 나무가 하나 저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저게 에셀나무예요. 여러분,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왜 이렇게 광야에서 적합한, 즉 광야에서 자르기에 적합한 나무냐면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그래서 어떤 나무도 수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곳에서 이 나무는 수분을 빨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와, 내가 저기 가면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겠구나. 그늘에서 조금 안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셀나무의 이미지는 아, 내가 저기 가면 좀 쉴 수 있어. 이런 나무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자, 에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에셀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이 잎이 조금 짭니다. 아니, 조금 짠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짜요. 그래서 이 짠 성분 때문에 공기에 있는 수분을 쉽게 흡수를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다른 나무들보다 충분히 흡수를 한다는 거죠. 자, 나무가 사막에 있으니까 낮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이미 공기에서 흡수한 그 수분과 이슬의 수분을 빨아들였던 걸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증발시키겠죠. 그러면 증발열이 위로 가요? 아래로 떨어져요?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나무 밑에 그늘은 얼마나? 그렇죠. 온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곳보다 이 에셀나무 아래 저 그늘이 10도에서 15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 에셀나무를 보면 와, 내가 저기 가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겠구나, 안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미지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나무를 심어놓고 결국 뭘 했다고요? 아까 창세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지쳐서 자기 나무 밑에 와서 조금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소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의도적으로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를 산지까지 굳이 가지고 와서 심고 그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어떤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심겨주고 싶을까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너희들 많이 지쳤지? 나의 그늘 아래 와서 좀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 그늘 아래 와서 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을 하고 힘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심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설명이 없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사울 왕이 에셀 나무 아래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다스리는데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아닙니다. 창이 들려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흉내는 내고 있어요. 흉내는 내고 있는데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흉내는 내고 있는데 속 알맹이는요?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셀나무는 인생의 낙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와서 쉬고 안식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쉬고 안식할 때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사울은 에셀나무 아래서 뭘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평강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게 무엇입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겉모양을 갖추고 내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울왕이 아브라함의 영성을 본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왕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들까지 바치라는 그 말씀까지 충성해내는 신앙의 깊이는요,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신앙의 깊이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겉모양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왕과 다윗, 어느 누가 겉모양은 제대로 갖췄습니까? 사울왕이에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아래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겉모양은 제대로 갖췄습니다. 사울왕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에셀나무는 고작이고 여러분 뽕나무도 못 심는 형편이에요. 아들람 골짜기에 숨어있는 도망자입니다. 겉모양을 따져보면, 형식적인 부분을 비교해보면 다윗은 너무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누구의 그늘을 찾고 있냐라니까. 상처받은 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누구 그늘을 찾아왔어요? 다윗의 그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이,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오면 다윗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늘이 좋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왕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 지금 사울왕 곁에 있습니까?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사울왕 곁에는 사울왕의 신하들이 와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인 7절을 보면 이들이 왜 사울왕 곁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한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왕 곁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울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결국 어느 지파 출신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사울왕이 어느 지파 출신인데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뛰어넘어 나라를 뛰어넘어 혈연지연 중요한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니까 자기 신하들을 결국 누구로 다 세웠어요? 베냐민 사람들로 다 세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좀 들어봐.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이새는 어느 지파 사람인데? 다윗의 아버지는 어느 지파 출신인데? 유다. 어느 지파 출신인데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탁월해요. 쉽지 않은 질문을 답을 다 하시네. 그렇잖아요.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유다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 이 자리 지킬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울의 곁에 서 있는 신하들이 사울 곁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로부터 밭과 포도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신하들이 사울왕 곁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때요? 다윗에게 얻을 만한 게 있습니까? 아니, 다윗 곁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시작 부분을 보면 그랬잖아요.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들은 다윗과 한 통속이에요. 사울왕이 볼 때는 다윗과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똑같은 원수들이에요. 이미 다윗 곁에 있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 곁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소외받고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늘이 좋아서 다윗을 찾아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니까 영혼의 쉼을 누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에셀나무를 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머물고 있는 아둘람굴을 에셀나무화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에셀나무를 꼭 심지 않아도 내가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다 없다.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색깔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도망다니는 신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는 그 관계,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신통하면 인통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숨통이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셀나무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타이틀은 목사예요. 타이틀은 갖추었습니다. 은혜 교회 담임 목회자라는 겉모양은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제 속도 꽉 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지쳐서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없다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양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합당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타이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타이틀은 성도예요. 거룩한 구별된 성도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도다운 속의 알맹이 실속을 다 차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사울 왕을 통해 사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곁에 다윗을 이렇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 상처받은 원통한 자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울왕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사울왕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앉아는 있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마치 사단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왕노를 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실패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망한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인데 힘이 있는 자처럼 그 자리를 잠시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환영해 줍니까? 사람들이 받아줬어요?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처소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다윗을 찾아왔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마음에 상처 있었던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올 때 다윗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빚진 자들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내니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세우는데 기둥들로 세워져 있더라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수들로 다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우리가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도 다윗 곁에 있었던 오합지졸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로 세워졌다라면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과 단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도 정금같이 나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세워질 줄로 믿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소망을 품을 곳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스스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5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5절 올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표해신 분들은 다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까 6절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어디에 있는 요새일까요? 어느 땅에 있는 요새일까요? 그렇죠. 모압 땅에. 지금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400명과 가족들과 함께 모압에 있는 모압 왕이 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요새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모압으로 갔던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에게 좀 안전한 장소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다윗도 어때요? 생명의 위협도 없고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에 눌러앉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눌러앉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보면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순종하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모압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머물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순종의 수준이 달라져 버렸어요.